담임했던 전호교에 제가 특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재현 교수님 만났고, 또 그분이 쓰신 책도 제가 선물도 좀 받고,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뭐 금방 또 2년이나 세월이 지나가 버려서, 오늘에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리프레시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힘을 주시고 지성에 은혜를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도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이 진리의 가치를 함께 인정하고 나눔으로 우리 청년부 교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된 내용들을 듣고 이제 인간의 책임과 관계된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칼빈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 시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빼면 시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에서 아까 우리 성준 형제도 질문도 했고, 인간의 책임과의 연결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진행하실 때, 아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2원인인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에서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발휘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앞서 박재현 교수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고찰을 하면서 어떻게 자유의지의 개념이 발전되어져 왔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주제를 함께 좀 다루면서 더더욱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간 책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신성에 기초한 하나님의 수위권,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제1원인자로서 본래 제2원인 혹은 다른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도 독립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라고 말하면 완전하고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통치될 뿐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저서 신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 상관없이 존재한 일이 없다. 또한 이 작정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만물의 최종 근거이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갈수 없다. 왜 어떤 사물이 있고 왜 그것이 여태 있어온 것으로 있는가에 대한 종국적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의 근거에서 예정의 근거에서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인간 편인 우리 편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세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믿음과 회개와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요구 앞에 서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한 사람을 물에 빠져가는 한 사람을 구원해낼 때 제가 밧줄로 튜브를 묶어서 던져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튜브님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죠. 전적으로 제가 영광받습니다. 그러나 튜브나 밧줄 없이 구원 못 받죠. 그런 면에서 제2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주의자,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주관하시니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기울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중에 상당히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죠. 반면에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일정 부분, 아니 상당 부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일이 기여할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을 많이 욕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럼 어떤가라고 할 때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켜버리는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운명론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인본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상호 조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상호 조화시킬 때 신인협력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신인협력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수동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매우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반드시 약화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만큼 우리가 더 능동적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우리가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책임, 인간의 능동적인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너무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또 약화되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니까 자꾸 다른 쪽이 약화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박재현 교수님이 교회사적인 고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오신 역사하심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책임을 강과하지 않습니다. 자,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누구에게 책임을 묻죠? 이것은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신분이나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죠?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문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원인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무의지라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했는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무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근거요, 원이요, 토대요, 기초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실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순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아신 주님께서 왜 타락한 인간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돌이키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우리 성준행자가 질문했잖아요, 그죠? 불강력적 은혜는 내가 의식하기 전에 임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자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믿으라,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전조라는가? 비록 아담 안에 타락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타락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도덕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금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금령이었죠.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워도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고 우리의 존재의 시작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요구에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 창조되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인 우리가 타락 전에 아담과 같지 않은 조건과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들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도 지킬 수 없겠죠?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계명을 부여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첫째로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는가 하면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목적으로 이 의무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의무사항을 부과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그리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나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유익한 차원에서 가장 유익한 차원에서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와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청전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죠. 자, 안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허물 가리지 죄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가? 그 명령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서 걷고 튀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곤혹이 뭐냐, 곤혹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단지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즉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도 그것을 해야만 되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믿지 않은 책임을 그들이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도 됩니까?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니 믿을 수 없다. 어, 그러면 됐네.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 당신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의지와 마음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는 도덕적인 요구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갈 이유가 없죠. 왜 지옥 가야 돼요? 최초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함으로 영적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함에 놓여있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의지의 그 결함이 거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문자로 안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몇몇 분들한테 제가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지가 좀 없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해서 온 분들 있죠? 예, 손들라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손 흔들지 마시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아 해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권면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좀 엄포도 놓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의지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인간이 왜 악을 행하는가? 인간이 그 일을,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그 일을 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 책임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추럴 어빌리티가 있죠. 본성적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악을 행할 때 자기 의지로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물론 없었겠지만 타락한 사람의 영적 선을 행할 의지가 없죠. 어쨌든 그렇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와 또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력의 결핍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커닝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창조되었고 철저하게 몰수당했던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진 것처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몰수당한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진 것처럼 가졌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이나 타락하고 난 다음이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류에게 허락하신 합법적 지위와 책임감을 고려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강사님께서 그죠? 거듭남이 제일 중요하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듭남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죠. 또 때로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출생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0.0001%도 개입되지 않은데 하물며 위로부터 나는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의무를 행할 존재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결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중생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생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생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는가 하면 믿으라, 회개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생에 관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거듭나고 중생해야 믿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가 뭐냐라고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작정을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뭐냐라고 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혼자 맺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다윗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규정 안에 인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인간에게 조건성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유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피 튀기는 싸움을 벌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책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신명기 5장에 보면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번영과 장수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게 될 벌이 무엇인지 처벌 규정도 나타납니다. 상벌 규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선물이라 그래놓고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행할 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사방인 후에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나가서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 너희가 순종하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몰아내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실제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타락하기 전에는 위협이 없었느냐? 타락 전에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정말 죽이시고 싶어서가 아니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생을 충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에도 조건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조건적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믿고 세례받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는다고 또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실력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성경은 믿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가?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회학 3권 281쪽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박정희 교수님처럼 좀 PPT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그죠?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시행은 이렇게 요구하는 형식, 조건적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취급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도 책임을 묻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며 의식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범죄로 인해 이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조건적 형식을 취했는가? 왜 무조건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왜 조건성을 취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은 책임을 인간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은혜 언약도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 언약을 조건적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을 우리 편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시킨 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 것, 젓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 값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라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의무 규정은 은혜의 복음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이죠? 그 다음에 약속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알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이 주어졌죠, 그죠? 그런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언약을 잘 보시면 인간이 행해야 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시고 난 다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반드시 내가 처음 너를 만든 그 형상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예정이 그것이라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인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말했죠, 그죠? 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실행되어 실행되지 않습니까? 실행돼요. 실행되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반드시 실행될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성화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을 목표로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언약의 책임 있는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죠? 피식 웃었죠, 그죠? 물론 그전에는 어떤 일도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지만 약속의 자손을 주지 않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약속의 의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갈이 인간적 수단을 사용했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였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방 종교에서 신에 대한 어떤 사랑, 열정, 헌신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인신제사 드리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약속은 무효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지 한 개인의 헌신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으로 볼 때 꼭 칼로 찔러 죽이고자 하는 그 동작까지 갔어야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 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자각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3일 전에 자녀를 죽이려고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려고 길을 떠날 때 그때 그죠? 그냥 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찔러 죽이는 순간까지 가서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특별한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핵심이 아들인데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아들이 사는 길이 있다면 제가 죽죠. 나 60이 된 제가 죽지.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자녀거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자소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뭐까지 부인하지요?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사건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제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도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의 길을 따라갔다가 참된 영생으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요구가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요구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칭찬했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겼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일어났잖아요. 나를 따라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목숨도 심지어 자기 자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머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써보내기를 나는 네가 옥에서 살아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영생을 얻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함에 가버렸습니다. 뭐가 안 됐던 거죠?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졌던 거죠.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형제, 자매, 뭐 전토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땅을 버렸죠. 삶의 근거지를 버렸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반복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삭의 행적을 다루어요. 이삭의 행적을 다루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할 때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율법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의 언약 규례를 특징 짓는 용어가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을 특징 짓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규정했다라는 이 말은 언약의 의무는 우리 편에서 언약의 의무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인 요소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책이죠, 그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 때에 정확하게 율법이 선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 4장 1절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그리하면 열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진다 그랬죠? 책임 있는 피조물로서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 깨어지긴 했지만 파편조각으로 낱낱이 흩어져 있긴 했지만 그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기독교의 기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은 영생은 선물인데 인간의 행위가 충족되는 조건에서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율법을 지킨 대가로 주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나안 땅을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상호 모순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울 서신서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로 이해됩니다. 직설법, 인디카티브, 명령법, 임페러티브.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서술형으로 소개합니다. 너희가 허물과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런 일을 베풀으셨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구조와 패턴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모세 오경에도 나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이기셨다.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에만 믿을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라고 변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론이 모세가 전한 말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백성이 믿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열 정탐꾼 보고를 듣죠. 그 열 정탐꾼 보고를 듣고 막 낙심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민수기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반석을 두 번 쳤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믿음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뭐 또 다른다고 말이죠. 믿어 순종케 한다고 말이죠. 로마서에. 그 순종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4장 1절에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고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해된다고 말해요. 믿음과 순종이 플러스 되어서 취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믿어 순종케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까도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셨죠? 그 새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순종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는 그런 표현대로 우리가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순종이나 혹은 순종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를 유예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주셔야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도 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유업으로 주시되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성령의 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개혁신자들에게서는 다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잘못된 습성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내주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내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 이것이 일조 다 똑같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너무 미미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물론 우리가 아까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께서 선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토를 달기를 주석을 달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내주와 그로 말미암는 성화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더 많이 성령에 붙잡혀 된 삶을 왜 저는 살 수 없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청중과 내 모든 것들을 왜 저는 불사르기까지 그렇게 내우지 못합니까? 왜 사도 바울처럼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왜 저는 하지 못합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완전히 제가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면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소멸시킨다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저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자꾸 거스르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쁨도 빼앗기고 영혼이 갈증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과 거룩함,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내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성령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겠는데 자, 아까도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양립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존 오웬이 그 사실을 잘 설명했습니다. 존 오웬이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에서 복음의 교리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기독교 고전 강독할 때 배교의 본질과 원인을 읽었거든요. 자, 복음의 교리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인간의 이성이 최상의 상태로도 우리 안에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의 이성이 최상의 상태로 있어도 이성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복음의 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배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복음의 교리가 이성을 뛰어넘고 복음의 교리가 이성과 반대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가면서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날마다 진화하여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롭게 담대하고 교만한 상상물을 덧붙여간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발전사죠. 자꾸 덧칠을 하는 거죠. 아까 교회 전통,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힘써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로 다 하시게 하라. 이게 뭐죠? 하이퍼 칼비니즘이죠. 운명론주의자죠. 그로 다 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합니까? 뭘 기도해? 너가 해야 돼. 핑계 대지 마. 신앙을 빙자하여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자 책임, 이 졸,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극히 조심하면서 신앙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면 굳이 느헤미야가 나서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복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현상교회 담임 목회를 그만둔다고 해서 현상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죠? 언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3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때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고국당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해서 왕의 호의를 얻어서 필요한 자원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라고 하는 공문서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대적들이 막 그 방해 공작을 벌였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다음에 연장을 두고 일했어요. 그 다음에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장 읽어보세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들 때까지 창을 잡았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한 손에 잡고 물 기르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너의 손에 내가 주겠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육지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사공들이 거룻배 있잖아요. 큰 배는 작은 배를 옆에 달고 다니죠. 이 배가 파산다니까 거룻배를 타고 육지 가까이 도망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서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확정되었다면 바울이 작정대로 되리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서가지고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왜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갔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죠? 다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죠?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느니웨에 있었던 아수르 왕은 어땠는가? 요나서 3장 9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느니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사용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가운데 실행됩니다. 그럼 안 믿어도 되는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여 놓고 왜 변하지? 하나님이 변하시는가? 변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비큐는 그의 신론에서 148쪽에 어떤 변화가 거기 있다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지와 선택, 이성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순종보다 선행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부르심의 상황에서 달려가 놓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장 이런 데 읽어보세요.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늘께 다 돌려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당신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끝이 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제2원인 은혜 방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까워하거나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듯이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다 보세요.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편을 나누지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 먼저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고 고개 가졌을 때 차도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즉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했다.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즉히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은 선행을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원리를 신학적 개념으로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안을 10페이지 준비했거든요. 요약해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안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세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책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신앙고백서도 강의도 하고 성경도 계속 강의하고 성혈축 강의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에요. 이런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이 주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우리 현장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밥때가 되어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하나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매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문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었기를 사실 바라요. 제가 저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제가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함께 두 개를 다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희가 현상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다 나오지 못했고 또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함께 이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런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이 기초화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 단지 문자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행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참으로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죄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의 역동성을 절도로 반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협력하게 하시되 그러나 아르니 수주자들처럼 하나님께서 50% 일하시고 우리가 50%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우리가 또한 100% 일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조를 나눠서 이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한 5조 정도로. 그래서 제가 조를 지금 짜서 짰거든요. 카톡방 올렸어요. 그거를 사시고 네. 지금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박영환 자리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아니. 예, 바로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이쪽이죠. 그 세피 우리 교회랑 그 있으니 빵집 있는 그쪽.